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22문에서 124문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유리문답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는 어떤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태도와 우리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할 것을 4계명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이, 네, 5계명. 네, 그래서 이웃을 우리는 먼저 어떻게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5계명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먼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족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서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혈육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고 그 다음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 많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과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 긴밀하고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나눈다? 이것 역시 그가 가진 신앙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지체 안에서 함께 올바른 성경과 교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우주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건전한 교리와 신학 사상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우리 모두 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같은 개혁교회의 목회라는 설교자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개혁교회들끼리 교류하고 교제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웃의 대상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전달하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여섯 계명은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 그 이상으로 성경은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책임 있고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당연히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칫 우리의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서 이 사랑이 편협하게 전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골고루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체들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내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랑과 호의를 베푼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외모가 이쁘고 잘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지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은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만 성도들 대다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자 그러면 그렇지 못한 지체들은 그런 편애로 마음의 상처를 지체들에게 주는 일들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더 사랑해야 될 지체가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지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편협한 사랑,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은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할 것을 성경과 대유리 문답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섬김의 원리는 내 몸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똑같이 그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낌없이 풍족하게 나에게 하듯이 타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겨우 생색을 내는 마음으로 혹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나에게 하듯이 그렇게 지체들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대접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을 때 그 음식의 가치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해준다고? 아, 이분이 참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가치 있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때 그 선물을 한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무성의한 음식을, 무성의한 선물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에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에게 하듯이, 마치 나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뭐가 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부담이, 부담이긴 부담인데 마지못해 하는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부담. 이것을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선물해야지. 그에게 이 필요를 채워줘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즐거운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에 담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우리 개개인의 형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빚을 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사랑이 담겨진 섬김이어야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위로, 물질로, 정성을 다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의무에 대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수입에는 반드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입 가운데 나누고 베풀어야 될 몫까지 하나님이 같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123문입니다. 오계명은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공경하다 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게를 주다,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헬라어로 티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그 뜻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부모를 간처럼 여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간처럼 여겨라. 우리의 이 내장 중에 다 중요하지만 이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간처럼 부모를 여겨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부모로 대변되는 모든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받을 자격을 따져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혹은 앞선 자의 권위를 그 마땅한 공경의 의무를 공경할 가치가 없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에게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공경할 구속이 있어야 공경을 하죠. 에? 내 부모라도 스승이라도 공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대는 불택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불순종함으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부모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제 멋대로 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성경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드러내어 모두에게 알게 하고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내 자식이 이런 폐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일벌백계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분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갚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대들이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말씀으로 키우시고 지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워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자녀들의 죄와 불순종을 눈감아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자녀들의 죄와 악을 막아서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엄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으로 막아서고 눈물의 기도로 막아서고 오랜 기다림으로 그들의 돌아옴을 인내하셔야 될 책임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방치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죄악은 누룩처럼 공동체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그의 악을 공동체 내에서 제거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돌로 쳐 죽일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출교시키는 거죠. 그는 성도가 아니요.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아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그의 자격의 유무를 떠나 영어롭고 존중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 공동체 안에서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이같이 행하지 않는 자, 기업이나 국가나 어느 곳에든 권위가 주어진 자에게 이같이 행하지 않는 자, 그는 악인이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부모나 스승이나 혹은 앞선 위정자나 통치자를 통해서 시험한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한다. 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자격 없는 부모, 자격 없는 스승, 자격 없는 자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존경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길 만한 분을 그런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앞에 있는 자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거 그 말에 순종한 그게 뭐가 어려운 일?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을 그렇게 공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문답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문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육,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서 부모는 비단 혈육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는 혈육의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계명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이 부모의 위치에 포함이 된다고 대리운답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든 연장자, 따라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들이 5계명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형, 누나, 오빠, 언니, 예? 뭐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의 연장자라면 이 5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가 없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의가 없는 그리스도인. 어떤 청년이나 학생이 교회의 어른들에게 전혀 인사를 할 줄 모른다. 예. 교회 와서 어른들을 보고도 그냥 번체만 채. 예. 전혀 인사를 할 줄 모른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애들이니까. 아,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지금 5계명을 범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 다 자기들보다 연장자고 어른들인데 인사를 하질 않는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말씀이나 연장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명백히 진리가 말씀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5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까요? 어떤 이유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이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술과 혹은 전문성 혹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다스리는 자, 권위를 가진 자, 탁월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권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기업을 이끌어가고 어떤 뭐 법을 집행하고 모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고 대규리는 설명을 합니다. 기업의 대표에서부터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나라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 통치를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계명에 대한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계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백성이면 왕의 통치를 따라야죠.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죠. 제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이어 5계명에서 부모의 위치 있는 자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가장,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이런 직분자, 국가의 영도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위임된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자들로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그 치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자이고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 권위를 멸시하는 자, 그는 지금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모든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받은 자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연약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교회에 세워지는 권위를 멸시하고 도전하고 국가에 존재하는 권위를 혐오하고 저주한다면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권위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하게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권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멸시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모든 거룩한 권위들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해버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오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권위의 시대, 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거슬러 우리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도와 이 계명에 복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